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두 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노토시로 방위성 부대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두 발은 최고고도 약 550km로 약 500km 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지난 15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 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을 기준으로 사흘 만에 도발입니다. 올해 북한은 ICBM 8발을 포함해 총 3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64발을 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1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현지 시각 오후 6시, 한반도 시각 19일 0시에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은 2회 연속 우승이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립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이 본인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5살인 메시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지만 그가 대표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 우승컵을 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날인 17일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3, 4위 결정전에선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탈 러시아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정세, 유럽연합, EU의 헝가리와 루마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은 17일 새로운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해저 전력 케이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를 토대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와 루마니아를 거쳐 헝가리까지 연결하는 흑해 해저 케이블을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EU가 러시아에 부과하는 제재에 크게 반대해온 헝가리는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추가적인 공급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해상 풍력발전소를 통해 조지아로 그리고 흑해 해저에너지를 케이블을 거쳐 루마니아와 헝가리로 전력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실은 앞서 성명을 통해 4개국 간의 합의가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실은 또 이 프로젝트가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지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새벽 달 궤도 진입을 진입했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할 수가 있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여객철도, 여객선, 여객기 등이 대중교통에 해당하죠.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시는 어딜까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2019년 조사를 보니까요. 이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이 대중교통 체계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이 그 뒤를 이었고요.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였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또 안전한지 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워싱턴 DC 정부가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달러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 요금 제도인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또 동시에 시내의 12개 주요 노선에서 버스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장해서 반문화와 서비스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은요, 이 DC 정부는 매년 메트로 버스에 4,2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하고 2024년에는 DC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카드인 스마트 트립 카드에 매달 100달러씩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책 시행의 배경에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시민들이 이 대중교통에 필요한 적은 비용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컸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 정부는 이 버스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제로 요금 정책을 통해서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의 74%인 버스 승객 수를 늘리고 또 이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줄이고 저소득층의 부담도 줄인다는 목적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이 방안이 나온 게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당시 이 제도를 발의한 시의원은 DC의 버스 탑승자의 85%가 DC 거주자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 68%는 가계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으로 흑인과 남미계 이민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결과를 만들 거란 이유인데요.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버스로 가고 싶은 곳 어디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자동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무료 버스 요금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차량 구매 보조를 더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세 번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렌사.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알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전화기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앱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샵 기능의 앱인 렌사인데요. 이 렌사가 최근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내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전화기에 저장해놓은 얼굴 사진 20장을 고르면 이 앱은 인물의 생김새를 분석하고 특징을 잡아 근사한 초상화를 선사하죠. 렌사는 지난 2018년 사진 편집 도구로 처음 출시됐지만 지난달 매직 아바타스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생성 디지털 화상은 팝, 요정공주,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키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는 이 같은 예술적 초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출시 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이 앱이 실제 예술가들의 작품을 훔쳤다고 지적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실 이 같은 기술을 실현하려면 실제 존재하는 정보를 습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해 훈련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렌사는 특정 예술 작품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앱이 개인 사진을 보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렌사는 당신의 가상 이미지인 아바타가 생성되는 즉시 사용자의 사진과 관련 모델이 서버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앱은 다른 개인 데이터를 훔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 공군이 첫 시제품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서비스의 새로운 AGM-183A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는 작전 상태에 도달한 미군 최초의 극초음속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2일 관계자들은 성명에서 이번 시험이 작전 운영이 가능한 완전체 미사일의 첫 발사라고 밝혔는데요. 일명 에로우라는 이름의 무기가 항공기에서 분리된 후에 음속의 5배가 넘는 초음속 속도에 도달하고 비행 경유를 완료하고 터미널 지역에서 폭발했다고 밝히며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경쟁 환경에서 위험에 처한 고정된 고가치의 시간에 민감한 표적을 보유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레이더 기지, 방공시설, 기반시설 또는 심지어 적의 본부 건물까지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빠르게 파괴해야 하는 전장 환경에서 중요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서 북한 국적자 8명 그리고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유럽연합이사회가 8개월 만에 내린 독자 제재라는데요. 내용 자세히 보죠. 언제 나온 건가요?
네, 지난 12일 EU 이사회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서 최소한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재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8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기관으로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의 변광철, 정영남, 오영호, 그리고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김광연, 길종훈, 노동당 산하 조선연봉무역총회사의 박광훈, 그리고 김호규 등입니다. 또 제재 회피에 관여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선박 뉴콘크, 유니카, 그리고 북한의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 로운산 무역회사 등 기관 네 곳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이번 조처로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받는 개인이 73명, 그리고 기관은 17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80명, 그리고 기관은 75곳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네. EU가 보도자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EU는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지속해 훼손되는 걸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EU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그해 11월에 첫 번째 독자 제재를 채택한 이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조처를 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 지난 3년 동안 고수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면서 방역 완화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변화가 북중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폐쇄됐던 북중 접경 지역 개통 그리고 육로 교역 재개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경 봉쇄로 해당 지역의 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진 중국도 그렇지만 국가 경제에서 대중교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북한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중국이 북중 교역을 중단하면서 교역액에 큰 차이가 생겼죠.
네, 중국 세관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 10월까지 북중 누적 교역액은 7억 6,126만 달러로 진종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6년 같은 기간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두 나라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과 신우주 간의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이루어졌지만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네, 중국의 정책이 사실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들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변화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북중 접경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의 코로나 정책 완화로 내년에는 회산, 회령, 무산, 만포 등 접경 도시 세관들이 정상화되고 트럭 등 차량을 통한 육로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계기로 북한이 대중교역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평양의 쌀 가격은 1kg에 6,000원으로 파악됐는데요. 추수기인 11월 말 쌀 가격이 평양에서 1kg에 6,000원을 넘은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이 옥수수 가격도 평양에서 1kg에 3,200원에 거래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등하는 게 이런 기대감에서도 또 나오는 거라고요.
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북한 내 위안화 환율은 810원에서 지난 9일 1,040원으로 30%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상당수 북한 주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장마당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정권의 통제를 좀 풀고 있는 거죠.
네, 김혁 박사는 북한 내부의 신종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일정 정도 가라앉으면서 북한 당국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통제를 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민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고 장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거리두기나 날짜를 정해서 장마당에 나오는 조처들을 통해서 시장을 다시 열고 있고요. 요즘은 더 많이 열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건 아닌 게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 측 입장에서요.
네, 중국의 방역 완화 조처가 신종 코로나로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교역을 곧바로 대폭 확대하는 데는 신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여전히 하루 2만 명대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걸로 알려진 북한으로서는 이 문호 개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치료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방금 백신 접종 얘기하셨는데 북한 주민들의 백신 접종 상황 어떤가요?
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급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전면적인 접종은 시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는 지난달 27일에 겨울철 신종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독자들이 또 세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 한반도 기사는 뭘까요?
네,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수도 평양의 인구를 밝혔습니다. 310만여 명인데요. 서울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라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양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네, CIA는 최근 갱신한 월드팩트북에서 올해 기준으로 평양의 인구를 313만 3천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2년 전에 추산했던 308만 4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증가한 겁니다. CIA는 서울의 올해 기준 인구를 997만 6천 명이라고 밝혀서 평양과 3.2배 정도 격차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CIA에 따르면 남북한은 인구뿐만 아니라 기대수명과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기대수명이라는 게 영세 출생자의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북한의 기대수명은 몇 살인가요?
네, 북한은 올해 기준으로 남성은 67.8세, 여성은 75.8세, 평균 71.7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년 전인 2014년에 추산했던 평균 69.8세보다 2살 정도 증가한 걸로 북한도 점진적인 인구 노령화 그리고 저출산 추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14.21명으로 2년 전에 기록한 14.5명에서 더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남성이 87만 명, 여성은 164만 명 등으로 전체 인구의 9.75%를 기록해서 2년 전보다 0.1% 증가했습니다.
네, 한국도 저출산 문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의 기대수명은 어떤가요?
네, CIA는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으로 79.8세, 여성은 86.24세로 평균 82.97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인이 71.7세인 북한인들보다 평균 11년 이상 더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지난해 기준 기대수명 83.6세와 비교하면 북한과의 격차는 12살로 더 벌어집니다. CIA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74%에 달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9명에 불과해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9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그리고 2년 뒤에는 1,000만 명 시대가 될 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CIA의 월드팩트북에 또 한국과 북한에 대한 다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자료에는 북한의 도시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IA는 2020년 62.4%를 기록했던 북한의 도시화율이 올해는 60.9%로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2.4%에 달했던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북한도 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화가 계속 진행 중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자료에는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가중됐다는 지난 5월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부족 규모가 전체 주민의 2,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86만 톤으로 추정된다는 기존의 평가를 다시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400억 달러로 추산해서 2020년 기준에 2조 1878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5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의회가 117대 의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룬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됐습니다.
네, 어떤 법안들인가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의회에서 전격 처리된 북한 관련 법안은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모두 총 3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복잡한 조항을 담은 이런 법안들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전을 이룬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법안들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원비어 법안부터 볼까요? 이게 대북 제재에 관한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 내 이산가족하고 북한 내 그 헤어진 주민들의 상봉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지난해 7월에 하원의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서 연내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내용은 뭔가요?
네,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요.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명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전명운의 도미전 활동과 미국에 건너오게 된 동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1908년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너햄 스티븐스 처단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 사상 최초의 의열 투쟁이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민족 독립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같은 그의 친일적 견해를 언론을 통해 미국 사회에 전파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의 친일 발언에 분개하여 그의 발언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미 한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한인들은 그에 대한 처단만이 왜곡된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스티븐스의 처단 의거는 단지 친일적 언사를 일삼는 미국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한국을 병탄하고자 하는 일본 정객들과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스의 발언이 나오자 미주 한인 대부분은 그를 처단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제적 행동은 전명훈과 장인환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전명훈의 이력은 출생 연도부터 매우 불명확한 점이 많습니다.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이 신한민보에 게재한 양의사 합전에 전명훈의 적은 담양이요 대로 한성에 있었으니 나이 장의사보다 다섯 해가 적은이라 라고 하여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장인환보다 다섯 살이 적다고 했습니다. 양의사 합전에 장인환의 출생 연도를 1878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전명훈은 1883년생이 됩니다. 또 다른 자료인 신한민보에 게재된 장전 양의사의 약사에 의하면 장인환은 정춘년 1877년 3월 11일 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명훈은 그보다 5살 적은 1882년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명훈에 대한 기록은 출생 연도부터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용의 재미 한인 50년사와 독립운동 공훈록에는 1880년 5월로 기재되는 등 출생 연도와 생년월일이 전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 전명훈이라는 평전을 쓴 장백일은 족보와 신한민보에 실린 전명훈의 부고에 의거하여 1884년 6월 25일이라고도 하였는데 족보에도 1884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84년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명훈이 스티븐스 의거에 경찰에 피체되었을 때 성명은 전명훈, 연령은 25세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84년생이 정확하고 전명훈 자신도 경찰에는 1884년 5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명훈의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세거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지금의 종로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명훈의 집안은 24대부터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서울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명훈의 아버지 전성근은 상업활동을 하다가 전명훈이 청소년기에 사망했습니다. 전명훈의 현재 관계는 삼형제 중 둘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부고에는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양의사 합전에 형제가 단조하다는 것과 대동보상에 형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삼형제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전명훈의 가정환경은 아버지가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집안 살림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유복하지도 않은 서울의 중산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울의 상업적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매우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으며 서구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선장기의 전명훈은 한국이 외세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근대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명훈의 나이 15, 16세경 서울에는 독립협회가 설립되어 서구의 민권사상과 부국강병을 위한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고 그가 살고 있는 종로에는 만민공동회의 집회가 열리는 등 서구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었던 전명훈도 한국의 근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통하여 유신사업에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명훈이 국내에 있을 무렵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 현재 자료 부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의사 합전에 의하면 전명훈은 학교당에 가서 댕기머리를 깎고 신학문을 익혔다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 서울에 세워졌던 근대적 학교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전명훈은 18세 무렵인 1902년 6월 2년제의 관립 한성학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아마도 서울에서 중등교육 정도의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료상에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중등교육을 받은 이후 전명훈은 가업을 이어받은 그의 형 전명선의 밑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품목과 남도 중무를 취급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명훈은 서구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기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종교인 기독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종교로서보다는 서양의 발전된 문명 세계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전명도 독립협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계 인사들과 접촉하였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하와이로 이민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명우는 기독교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서양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전명우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기 전 기독교의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초년기부터 전명우는 매우 풍나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형 밑에서 가업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지만 전명운에게는 내심 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발달된 문명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야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얽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즈음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이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새 삶을 찾으려고 이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인과 충돌의 한 천주교 성당에 숨어 있었던 전명우는 그곳에서 전부터 알고 있었던 렉스 신부를 만났습니다. 렉스 신부는 전명우에게 작은 일로 개인의 일생을 망치지 말고 국가를 위해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미국행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국력을 키워 조국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 도착자 명단에 의하면 전명우는 당시 나이 20세, 기혼, 서울 거주, 배 이름 도리코, 1903년 9월 21일 도착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 의사가 원래는 유학을 목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이민은 이제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와이 이민을 오는 분하고 이제 북미로 가시는 분 두 부류가 있는데 하와이는 이제 노동 이민으로 간 거고 이제 북미로 가는 분들은 대개 유학이나 혹은 이제 상업을 위해서 가는데 전명훈 의사도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하와이 이민은 이제 노동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으로 가는 것인데 전명훈 의사는 이제 노동자로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 유학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가 스티븐스 처단 이거 이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그가 왜 하와이 이민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명훈 의사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배경 같은 거는 이제 그 의거가 일어났을 때 전명훈 장인한 의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미국의 근대적 학문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이발지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봐가지고 전명훈 의사는 이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행사 오늘은 전명훈 첫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전 활동과 그가 미국에 건너오게 된 동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5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연합군이 유럽에서 독일군과 싸우던 1944년 같은 시기, 소련이 동쪽에서 독일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점령했던 자국 내 도시와 농장을 차례차례 되찾았습니다. 이어 소련군은 핀란드와 폴란드, 루마니아로 진격했습니다. 7월 말에 이르자 소련군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소련군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까지 진격한 뒤에 벌어진 상황은 전쟁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하라고 부치겠습니다. 예,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 지하군이 독일에 대항해 봉기하라는 소련 요구에 따라 독일군을 공격했습니다. 만약 이때 소련군이 폴란드군을 도와 같이 싸웠다면 바르샤바 시민들은 독일 점령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폴란드를 배신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 지하군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을 반대하는 것 못지않게 공산주의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에 공산주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지하군 세력이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정부를 폴란드에 세우려는 본인의 노력을 방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스탈린은 폴란드가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를 시작했어도 폴란드 지하군을 돕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소련군을 바르샤바 외곽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독일군과 폴란드군이 피를 흘리며 서로 죽이는 동안 스탈린은 소련군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독일군은 바르샤바 시민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소련이었습니다. 독일군과 폴란드 지하군 모두 전투 중에 입은 끔찍한 손실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폴란드 공산주의자들 도움으로 손쉽게 바르샤바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폴란드군은 독일에서 벗어나 자유가 됐지만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공산주의 정부에 대항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서방 연합군이 공격하고 있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를 통과해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독일 본토에서는 군 관계자 몇몇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회의실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 대신 1944년 12월 기습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히틀러는 아르덴 숲을 조용히 돌파해 연합군 중심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군 전선을 돌파함으로써 연합군을 분리해 전쟁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독일군은 최근 계속된 다른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연합군 전투기들이 독일군의 폭탄을 투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은 재빨리 전선을 통과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의 선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던 연합군이 최전방으로 달려와 우군 병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자 연합군 전투기들도 독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아르덴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한 반격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기습을 감행한 다음 달인 1945년 1월 중순, 독일군은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투에서 병력 10만 명 이상과 많은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 종식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45년 2월 말에 이르자 독일군은 라인강을 건너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패튼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독일 본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같은 시기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 수도 베를린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독일에서 승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자,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이 된 유태계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브라운 운동과 광전 효과를 증명하고 양자역학을 발전시켰으며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중력파의 존재 예측으로 미래의 세계까지 내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1905년 26살의 젊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과학 전문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이론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된 이 논문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10년 뒤 아인슈타인은 이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더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 공간, 물질, 이동, 중력 등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음악과 독서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태인이었지만 종교적 계율에는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5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나침반을 사주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바늘이 언제나 같은 방향, 즉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큰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무엇이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자기와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지만 어린 소년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지만 알 수 없었고 다만 어떤 물체든지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학교가 마치 감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삼촌인 제이콥에게 얼마나 학교가 싫은지, 특히 수학이 하기 싫은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마치 경찰관이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범인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을 X라고 쳐, 그 X를 대수, 기하 등 수학 공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 후부터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며 쩔쩔매는 동안 그는 미분, 적분 등 고등수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 때 그는 사람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등 어린아이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차 수학이나 물리학을 가르치고 싶었던 알버트는 나중에 스위스의 쥐리히 연방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직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정부 특허청에 들어가 심사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아인슈타인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1903년 연구 동반자이던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9년에 마리치와 이혼하고 엘자와 재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생각을 실험하는 사고 실험을 자주 했습니다. 특허청에서 일하면서도 남는 시간이면 그는 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보통 연구실에서 각종 도구로 실험을 했지만 그는 펜과 종이가 전부였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빛이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자연 법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자연 법칙들을 결합하고 수학적 규칙들을 적용해 새로운 자연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1905년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사고를 이론으로 정리한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즉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박사학위 논문인 고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논문 등이었습니다.
이들 논문은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특수한 등속으로 움직이는 빛에 대한 이론입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단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속운동을 하는 시공간의 시간은 느리게 가야 하고 길이는 짧아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 여행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초고속 우주선이라면 여행하는 거리만이 아니라 미래로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10년 후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속도가 늘어나는 물체의 이동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과 물질,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체는 일종의 에너지인 빛을 발산할 때 질량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입니다. 이 공식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는 아주 작은 양의 물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태양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열과 빛을 발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핵 에너지를 발견하는 단초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은 즉각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21년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상대성 이론 때문이 아니라 광전효과의 법칙에 대한 발견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의 법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광물질은 그 표면에 빛이 닿을 때 전자를 발산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견은 오늘날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제품의 개발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와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희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꾀죄죄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세상살이에는 어눌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이 있어 외출을 했다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잊어버려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자신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내면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론을 예를 들어가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차 대전을 반대하면서 무력과 탄압에 희생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타격이자 가해자들에게 더욱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독일이 먼저 손을 대기 전 원자탄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프린스턴에 살던 아인슈타인은 생애 마지막 25년을 통합 필드 이론이라 불리우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각기 다른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는 공통수학의 명제를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북부 대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는 1955년 4월 18일 이스라엘 건국 7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준비하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다음날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